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4과 해서 마태복음 11장 맨 끝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한 반쯤 전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가서 안식일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그 11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여러 차례 이제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그와 같은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와 부드러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준비를 했었었는데 그때 연령별 모임이 있어서 이제 하지 못했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온유하게 이제 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또 말씀이 딱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서 제 자신에게 일단 좀 적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meek 이렇게 돼 있어요. M-E-E-K 이렇게 돼 있고 명사형으로 이제 meekness 이렇게 돼 있는데 meekness가 성경 전체에 14번 그 다음에 meek라고 하는 형용사로 17번 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31번에 그 meek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말로는 온유하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온유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사람들 생각에는 이렇게 좀 흐느적대고 뭔가 좀 이렇게 줏대가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좀 온유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인식이 되기 쉬운데 성경적인 그러한 그 정의를 내리면은 해를 받을 때 참는 게 그게 온유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든 일이 그냥 다 잘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많은 그런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에도 그거를 참는 것을 성경은 온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더 쉬운 이야기로 하면 온유는 흐르는 액체와 같다. 흐르는 액체. 흐르는 액체에다가 이렇게 돌을 갖다 던지면은 그러면 조금 이렇게 물결이 일어났다가 다시 원상 복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벽에다가 무슨 돌을 던지든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푹 파이잖아요. 이건 온유하지 않은 거고 흐르는 액체는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게 그게 공격이 들어오고 내게 해가 되는 어떤 일이 내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그게 돌을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근데 같은 돌을 던지는데 이런 벽에다 대고 던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이런 흐르는 물에다 대고 던지는 경우하고 그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엄청난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되고 한 경우는 조금 지나게 되면 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온유는 이런 흐르는 액체와 같이 이렇게 상처받는 그런 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이 오래가지 않고 그거를 참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예수님께로 다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품성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온유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가서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보시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뷔페집에 가면은 거기 과일이 이제 여러 개 있거든요. 여러 개. 그래서 그런 거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 뷔페집에 가면 여러 개를 다 먹는 거잖아요. 일반 음식점에 가면은 하나 돈 내면 딱 그 곰탕이면 곰탕 이거만 먹는 건데 뷔페집에 가면 여러 가지가 있는 거 한 번 돈을 내면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이런 뷔페상을 열어놓는 거예요. 어떤 뷔페상이 있냐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그 아홉 가지 이 부패에 이러한 그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이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면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아홉 가지가 다 들어오는데 그 아홉 가지 한 열매라는 거예요. 한 열매, 여러 개 열매가 아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화평입니다. 화평.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성령의 열매 하면서 화평에 대해서, 아니 온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온유 얘기했고 절제를 이야기했고 다음번에 한번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좀 닮지 말고 좀 부드러운, 특히 남자 성도님들이 좀 부드러운 성도님들이 좀 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 한번 부드러움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성품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온유하게 된다. 근데 온유하게 된다 그래서 꼭 화를 안 내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흐느적흐느적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땐 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옳고 그런 것도 분별을 하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연단, 마귀의 시험 또는 사람의 공격이 와도 상처와 고통 자국이 오래가지 않고 또 궁극적으로는 많이 남지 않는 그런 사람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내와 온유의 본으로 우리가 욥을 들 수가 있는데 욥 같은 그런 경우가 정말 온유한 그런 사람의 표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책 이름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랬던가요? 그렇죠? 그래서 Men are from Mars 이렇게 되어 있던가요? 그리고 Women are from Venus 이렇게 아마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 생활하면서 사시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깨가 쏟아집니까? 어떠십니까? 제가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제가 결혼 생활한 지 이제 29년 이제 다 돼가는데 29년이 아닌가 27년 돼가나요? 그런데 보면은 날이 가면은 이게 좀 좁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역시 화성에서 온 사람하고 이 금성에서 온 사람하고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분명히 이게 이런 것 같은데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제 아내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죠. 항상 제가 100% 이제 제가 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해를 다해서 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 뭐 또 그게 뭐 살고 죽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럼 또 그렇게 맞나 보다 이제 하고 그렇게 이제 삽니다. 근데 오래 가지 않아요. 옛날에는 참 오래 가고 이제 그러댔는데 이제 부부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이제 오래 가지 않고 뭐 더 온유하면 좋겠죠. 아 그런 일 안 생기면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생겼다가 이렇게 상처가 별로 남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렇게 저를 괴롭히거나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또 우리 집 사람도 워낙에 길게 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요 근래 많이 온유해져서 뭐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언제 마음이 상하냐 하면 이게 나는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나는 다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낮게 보거나 내 생각을 무시하게 될 때 이제 그때 이게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대부분 부인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은 이번에 이제 뭐 그 전도지를 해왔잖아요. 그 전도지가 그 제목이 그리스도인이여 종교의 도시를 떠나라 이게 제목이거든요. 저는 제가 그 제목을 하라 그런 적도 없고 그분 하시는 분이 그냥 그렇게 제목을 했길래 그럼 뭐 좋은가 보다 하고 인쇄를 다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 금요일날 이 기도회 시간에 다 내놓고 그랬더니 뭐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다들 뭐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되는데 자매님들이 또 다시 제가 없을 때 다시 어제 모임을 가져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게 돼서 다시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도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뭐 그리스도인이냐 떠나든 뭘 하든 그게 그 안에 내용만 딱 맞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아마 자매님들 생각에는 또 그랬다가 이 교회가 이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금 부드럽게 온유하게 해야지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남자 생각, 여자 생각, 특히 부부관의 이런 관계에서는 그게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첨예하게 이렇게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가면서 좀 나아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안 그런 게 현실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침 또 성경 공부 준비한 것이 온유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에게도 좀 적용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가정생활 하는 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는 우리 그 대학원생들한테 아주 야단을 또 굉장히 많이 쳤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방목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하는데 어떨 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러냐 하면 마땅히 해야 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어슬렁어슬렁 되고 이렇게 대충 해오고 이러면 그러면 그거는 제가 넘길 수가 없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의 앞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면 그럼 이제 장가 가서 애기 낳고 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앞날이 이게 실패할 앞날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야단을 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장가 가서 살려면은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야단을 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한데 제가 교회에는 우리 교회가 뭐 1등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잘 해야 된다 그런 거 교회는 제가 어떤 걸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하고 이제 하면서 A, B, C 지금 이런 프로젝트라고 연구를 하면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1등이 되는 연구자가 돼야 된다. 돈 다 대주지, 국가에서 다 돈 대주지, 모든 게 다 풍성한데 너만 열심히 하면 이 분야에서는 너가 전 세계 이 분야는 1등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걸 임해야 그래야 앞으로 뭔가 발전이 있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말 그대로 장가 가서 잘 살 수 있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대충 시간 보내갖고 그러고선 끝내려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 그런 게 보이면 그건 내가 못 참는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제가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 직장이 있는 데서는 내가 직장에 인도자로서 이 사람을 지금 바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르게 만든 유일한 길은 야단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여튼 그 온유하지 못하게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 것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제게 더 이제 적용이 되고 조금 더 생각하고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가서 보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제 사람이 어려움을 겪느냐 하면 헛된 영광을 구하면 그러면 이제 상처를 받는다. 5장 26절 가서 보니까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내 거 아닌데 자꾸 내 거라고 주장하거나 맞지 않는데 자꾸 맞는다고 주장하거나 또 교회에서 뭐 목사 뭐 이래갖고 뭐 자꾸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거나 이거 자체가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처를 자꾸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자꾸 줄이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다윗과 사울의 그러한 그 예를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거든 특히 내가 상처를 참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거든 그러면 사무엘기 상하를 좀 몇 차례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두 사람의 일생이 나와 있어요. 사울의 일생과 다윗의 일생이 사무엘기 상하에 그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 없어요. 아담, 뭐 아브라함 뭐 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아요. 물론 모세에 관한 그런 기록들이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나오는 거지 모세의 그런 그 일거수 일투족이 그 안에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무엘기 상과 사무엘기 하에는 사울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의 거의 일거수 일투족이 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게 목을 뻣뻣이 세우고 살던 그런 사람이 나중에 패망당하는 그런 일과, 또 한 사람은 정말 아무 이유가 없이, 사울이 이제 다윗의 장인이거든요. 장인에게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엉엉 울고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나중에 이제 왕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이와 같은 그 사람의 그 일대기가 그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읽으면 뭐 특별하게 뭐 국어 실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읽어도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이런 그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엄청난 해를 당해요. 그런데 해를 당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쫓아다니고 정말 벼룩처럼 쫓겨다니는 그와 같은 삶을 이렇게 사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그걸 내어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에게 손을 대지 않는다. 이걸 잘못 이용해서 목사가 주의 종에게 손을 대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문맥이 전혀 그런 문맥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가서 보면 온유라고 하는 건 해를 당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온유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시거나 좀 다투거나 할 때 좀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마음을 빨리 툴툴 털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한 달 두 달 끌고 이러면 그건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하면 그러면 화평이 그 안에서 이제 생기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이 이 정말 혼이 큰 사람이냐 적은 사람이냐 이걸 나타내 주는 척도가 온유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그런 사람이 되길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유한 자의 그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에게 해당되는 것도 있고 집안 생활하면서 해당되는 것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는 데 해당되는 것도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기 골로새서 3장에 가서 보니까 3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친절과 겸손한 마음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될 때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툴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반드시 생깁니다. 가정에, 교회에, 직장에 다툴 일이 이제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용서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또 넘어가서 잠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게 됐을 때 그때도 온유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가서 그런 자를 회복시키고 1장에 가서 보니까 형제들아 6장 1절에 만약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떤 사람이 죄에 빠진 것은 내 죄는 잘 안 보이는데 다른 사람 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볼 때 이거를 그냥 그 감정 상하도록 이렇게 해갖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제 경우를 이제 가서 볼 것 같으면은 부부간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을 턱 놓고 부부니까 이게 뭐 다 이해하겠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 특히 나이가 점점 들고 결혼 생활이 오래되고 그러면 여기에 타성에 좀 젖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그랬으니까 뭐 남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다 이해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부인들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이니까 남편은 부인이니까 그 쉽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당신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남한테 얘기하든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인들 그 주장하는 건.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시간이 오래돼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참고 온유한 그런 심정으로 고쳐줘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내 자신도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전도할 때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도대체 당신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뭐길래 그렇게 맨날 싱글벙글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고 그러냐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소망의 이유를 그 사람에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냥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이거 전도지 내밀고 무례하게 막 그렇게 하고 하면 이게 전도가 되겠어요? 네. 좀 불가능하거든요.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얻어야 전도가 되잖아요. 마음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불친절하게 하고 온유하지 못하게 부드럽지 못하게 이렇게 다가가서 전도에 성공하는 경우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사랑해서 예, 마음을 열어줘서 그런 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받겠다 이런 경우 외에는 그건 불가능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이 예, 전도를 받아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급한 마음으로 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전도하러 가거나 하게 되면 순식간에 뭘 좀 끝내고 이제 성과를 올려서 목사님께 몇 명 했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불쾌하게 이게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면서 옛날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많이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전도하러 가서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그 소망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때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 갖춰야 될 그런 덕목으로 이제 온유를 이제 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귀에서 늘 이렇게 울리는 말씀인데 실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부터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의 종, 뭐 여기 디모데에게 주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목사를 가리키는 게 이 앞뒤 문맥상 맞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만 꼭 주의 종은 아니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이 다 어떤 의미에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때 특히 여러분 가셔서 일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나 로마 가톨릭 교회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에게 올바른 진리를 이렇게 좀 가르쳐 주려고 해보세요.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아주 안 듣습니다. 고집이 세고 전통 그걸 강조하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말을 안 들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그게 뭐 어떤 사람 그걸 스스로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반대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기 스스로 반대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들어가고 올무에 빠지고 자기 스스로. 근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일깨워주면 안 되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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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떻게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고 참고 오늘 안 들으면 또 내일 하고 내일 안 들으면 또 일주일 있다 하고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가서 부딪혀서 싸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힘드냐? 천주교 다닌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요. 아, 내가 큰 집이고 당신이 작은 집인데 왜 와서 자꾸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거든요. 천주교인들은 다 우리 예수 믿는 이 기독교인들이 작은 집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황님 있는데 거기가 큰 집이고. 그렇게 해갖고는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를 혹시라도 허락해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리를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이게 사탄 마귀고 마귀가 진하게 돼 있잖아요.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튀어나와서 하면은 절대 그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척들에게 가서 뭐 복음 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서로 붙어갖고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여기 이 말씀대로 하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숙이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온유한 자의 구체적인 예로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에 모세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모세 사건. 모세 사건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회중이 이제 모세를 대적하고 또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회중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귀걸이 이런 걸 다 빼다가는 그래갖고 불 속에 던져갖고 금송아리를 만들고 뭐 수없이 불평불만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있는데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맨 마지막에 지금 나오게 되는 게 뭐예요? 형하고 누나가 등장해서 모세의 아내가 이디오피아 여인인 것을 그거를 이제 흠을 잡는 그와 같은 대목이 민수기 이제 12장에 나오죠. 이디오피아 여인이.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에 지금 이디오피아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하고 이디오피아에서 여기 쪽 홍해 쪽으로 이렇게 딱 건너가면 그럼 거기가 중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시대에는 그 두 부분을 다 이디오피아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또 그 두 부분이 과거에는 붙어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스바의 여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멀리서 왔다고 했을 때 그게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왔는데 그게 그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지 아니면 지금 중동 이디오피아 바로 건너편에 있는 그 중동 지방 그쪽에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인지 뭐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가 왜 도대체 이디오피아 여인, 쉽게 얘기하면 피부색이 검은 그런 여인을 아내로 취했느냐 하고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대목이 이 민수기 12장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저 같으면은 뭐 버럭 이제 화가 나고 이제 그랬을 겁니다. 뭐 보통 사람이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모세가 납작 엎드렸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엎드리니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 대언자가 있고 뭐 다 있어도 내가 그들하고는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내 종 모세하고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인데 너희가 왜 모세를 비방하냐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그러한 그 대목이 나오는데 바로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자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맞습니까? 예, 13절에 모세가 몇 절이죠? 예. 3절에 나와요. 3절에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근데 모세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드러운 남성이 아니에요. 아주 격투도 할 줄 알고 이집트의 모든 무예도 배우고 사람을 가서 잡아 죽이고 하는 그런 단숨에 탁 급소를 쳐갖고 잡아 죽이고 그걸 숨기고 그렇죠? 그리고 멀리 이 미디안 광야까지 체력이 있으니까 광야를 통해서 도망도 다니고 엄청난 그와 같은 그 힘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빚어지게 되니까 이와 같은 그 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될 때 참잖아요. 남자만 참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남자만 참는 게 아니라 우리 자매님들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지 그래야 이게 온유한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온유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한 사람이 처음에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사람들이 가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삼으려고 해서 사울을 찾으러 갔더니 어떻게 너무 부끄러워갖고 저기 물건들인데 저 구석에 가서 사울이 숨어있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갖고 데리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괴롭게 하면서부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딱딱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말로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무당을 사용해서 글쎄 무당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까지 이 땅속에서 끌어올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으면은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는 다 딱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런 민수기 12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되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 다행히 이제 뭐 저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 뭐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다 온유하신 분들이라 뭐 특별히 뭐 이게 거슬리거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또 집사님들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도 온유하셔서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만 앞으로 더욱더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좀 변화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가 성령님의 열매거든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협조를 해야 돼요. 협조를 해드려야 돼요. 형령님께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우리가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 옛사람의 성품 그게 아니지만 새사람의 그런 성품이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온유에 대한 그런 말씀은 특별히 이제 성경 공부 이 마태복음 하면서 듣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반복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공격이 이제 계속 들어오는데 이제 그 공격 중에 안식일을 범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시면 안식일 문제가 1절에서 4절, 9절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안식일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곡식 밭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거늘 여러분 여기 가셔서 영어로 가서 보시면 Jesus went on the Sabbath day through the corn 이렇게 돼 있어요. corn C-O-R-N 콘 아시죠? 콘 옥수수 아시죠? 그래서 여기를 또 옥수수로 옥수수 밭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킹잼 성경이 기록될 때 1611년경에 그 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곡식을 가리켰어요. 곡식 전이 물론 옥수수도 그 안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또 영어 성경을 제가 잘 압니다 하고 읽다가 가다가 콘이 나왔는데 이걸 또 왜 옥수수라고 번역을 안 했냐? 옥수수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옥수수라고 번역한 킹잼 성경이 있어요. 그건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그건 잘못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곡식 밭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곡식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하거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께 이르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행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행한 일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보여주는 빵 곧 제사장 외에 자기나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으면 율법에 어긋나는 빵을 먹었느니라. 자, 지금 이제 안식일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1장까지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신다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땅에다 왕국을 세워서 그걸 지금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국을 선포했는데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박사, 사두개인 이런 사람이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이제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 수고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은 물론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은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왕국 백성에게 적용이 된다 해도 전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은 보시면은 왕국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제 드디어 어떤 문제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느냐 하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제 뭐 사람 죽인 거 살리고 여러 가지 하는 거 이건 해서는 되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밤에 몰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선생님, 제가 가만히 선생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선생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으면 선생님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머거리를 고치고 그렇죠? 아, 이런 일들 하니까 이건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면 못합니다. 니고데모도 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책잡는 건 이제 곤란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뭘 이제 끄집어내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거예요? 안식일 문제, 율법을 어기는 그런 문제. 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식일 문제란 말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를 이제 끄집어내서, 그래서 왜 제자들이 곡식 밭에서 안식일 날 곡식을 따서 먹는데 그걸 그대로 허락해 두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를 하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을 왜 당신이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런저런 얘기 안 하고 너희가 도대체 율법을 읽은 적이 있느냐 그러죠? 그렇죠? 도대체 너희가 율법을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읽었으면 도대체 그 안에서 뭘 봤느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가, 유대인들에게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은 장로교회가 처음에 들어와서 굉장히 엄격한 그런 스타일의 어떤 그 교회 전통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나쁜 것들도 이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장로교인들이 들어왔냐면 극도의 칼빈주의자들, 소위 청교도들 중에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청교도 책들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1600년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거나 이럴 때 그 당시에 그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소망이 없다. 그래서 AD 70년경에 하나님이 온 유대인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근데 이 구약 성경 말씀을 가서 이렇게 읽어보면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해서 쭉 읽어보면 메시아 왕국과 함께 맨 마지막 유대인들이 또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향한 그런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기들 읽어보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가서 보면 유대인들이 온 유럽에 흩어져 있고 돈도 없고 쫓겨다니고 여러 가지 뭐 나쁜 일에 원한을 사게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떠한 신앙체계를 이제 확립을 했냐 하면 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과 상관 있는 모든 게 다 교회로 다 넘어왔다는 거예요. 이전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전이. 이렇게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받을 복은 다 누가 받아? 이제 교회가 다 받는 거고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것 그건 다 우리 교회가 다 지켜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는 이게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율법시대의 안식일을 지켰던 것과 똑같이 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니까 주일날 뭐 어디 조금 멀리 나간다든지 뭐 무슨 시장을 간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말 그대로 청교도들은 큰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그러한 그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갔다가 예, 거기서도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라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있다가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예,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이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거 하여튼 주일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멀리 뭐 다니거나 뭘 사 먹거나 뭐 불을 피우거나 하여튼 이런 어떤 극단적인 일을 하면은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지난 한 100년 동안 이게 오다 보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주일이 안식일이라 그러고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예, 그러한 어떠한 그 폐단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칼빈주의와 같은 그 신학 체계에서는 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에 의해서 대체가 됐다는 걸 가르칩니다. 대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식일도 뭘로 대체가 돼요? 주일날로 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예, 성경에 어긋난 이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극단적인 폐단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맥주 감사원금 이런 거 다 했잖아요. 일반 교회 다니실 때 맞죠? 4월 5월 되면 하잖아요. 예, 그게 뭐 어디 우리가 지킬 게 아니라 누가 지켜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 봄에 예, 수확할 때 수확이 5월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그걸 다 이제 우리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예, 영적인 유대인 이렇게 해서 그걸 다 이어받아서 예, 그래서 이제 이 절기대로 맥주 감사원금도 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서 읽어보시면 느헤미야 9장 14절도 그렇고 에스겔서 20장 12절 20절 여기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한번 가서 예, 하나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12절 20장 12절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그들은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뭐예요? 이스라엘 남자들은 뭘 받았어요? 할례. 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할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일. 그 두 가지 표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할례와 안식일. 자, 그 다음에 20절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이것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거기 12절 가서 보니까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거룩히 구별한다. 이게 깨끗이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는 종류가 다른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안식일날 뭐 했어요? 가서 일도 하고 뭐도 하고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일하면 죽는 거예요. 맞죠? 그러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토록 이 할례와 안식일의 표적을 줬는데 우리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할례 받았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안 받았다 이런 걸로 예수님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안식일 두 번째 이 표적이 되는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안식일로 예수님을 잡아넘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럼 모세의 그 율법이 언제 주어진 거냐면 예수님 오시기 약 1500년경에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1500년경 그 전은 기간이 구약시대가 총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가 4000년이에요. 4000년에 율법시대가 몇 년이에요? 1500년이에요. 그럼 율법시대가 아닌 나머지 시대가 몇 년이 있는 거예요? 2500년 있잖아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까지 2500년 동안은 안식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어요. 그때 이 살던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창세기 인물 중 아무도 안식일을 지킨 역사가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식으로 금요일 날 저녁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인데 그때는 불을 지피면 안 돼요. 지금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미국에 가서 살든 폴란드에 가서 살든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이렇게 뭐 레인지에다가 불을 피우거나 해서 뭐 밥을 해먹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기를 이렇게 내가 올리고 일이란 말이에요. 또 멀리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뭐 1km든 2km든 어디 멀리 나가니까 거리를 정해놓고 그거 이상을 넘어가면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곡식 이삭을 따먹는데 이게 다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안식일날 해서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고 이런 법을 이제 다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았는데 모세 율법 이전에는 그런 거 행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지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또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걸 지킬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구약의 이런 율법의 명령들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폐기가 됐어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지금도 지키려고 하면 주일날 여기 예배드리러 올 때 다 양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오늘도 그럼 저는 여기서 칼 들고 서 있고 여기 불 피워놓고 여기다 잡아 던지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양 끌고 와야 되는 거 염소 끌고 오고 매 주일 아침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하고 이런 안식일만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특별 유전자를 허락해 주시고 아주 극도로 이런 걸 세심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일에 모였습니다. 주일에 예수님이 주일날 이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인 것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어디 모이냐 언제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그 물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라, 예루살렘에서 드려라 그런 얘기 안 하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때가 왔기 때문에 이게 사마리아 산에서 드리냐 예루살렘에서 드리냐 이런 걸 논하는 때가 지금 아니다. 뭐 꼭 집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런 거 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 집에서 드려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건물을 얻어서 드려도 되고. 자 그럼 목요일날 드리면 안 될까? 예배 목요일날 좀 돼야 안 돼요? 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목요일날 드리면 나올 분이 거의 없죠. 아, 안 놀잖아요. 다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롭게 일주일에 하루를 다 살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일요일이라고 하는 걸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안식할 수 있도록 다 이렇게 세상의 법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주일날은 누구나 다 쉬는 걸로 만들어 줬잖아요. 그 가장 쉬운 날이 주일날 모이는 거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또 그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니까 더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꼭 오전에만 드려야 될까요 그럼? 아니에요. 저녁 때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요. 점심 때 드려도 되고 꼭 오전 오후 두 번 꼭 드려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 드려도 되고 세 번 드려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에 얽매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어긴단 말이에요. 이건 제자들이 어겼고 요한복음 5장에 또 가서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에 많은 병자들 고쳐주심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뭘 하는 거냐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가 율법을 읽어본 적이 있냐? 율법에서 뭘 읽었냐? 거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어떤 일들을 행했냐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쫓김을 당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다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갔더니 거기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데 거기에 진설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전시하는 그런 빵이 있었어요. 그 전시하는 빵을 치우게 되니까 그게 남으니까 그 빵을 제가 좀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이 군인들도 굉장히 지쳐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주니까 그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걸 먹은 거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 또 안식일에도 여러분이 민수기 여러분 가서 28장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안식일에도 하나님 앞에 꼭 예물을 드려서 짐승 희생을 시켜야 됐어요. 그럼 짐승을 희생시킨 거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일을 해갖고 짐승을 갖다 바쳐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거죠. 범한 건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냐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다윗이라고 한 사람이 나의 이 표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대언자잖아요. 다윗이 세 가지 직무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던 거 사실입니까? 맞아요? 예. 네, 그럼 다윗이 대언자예요? 대언자. 대언자야 아니에요? 아, 대언자라고 기록되어 있어. 가서 보겠습니다. 대언자 사도행전 가서 잠깐 보겠어요. 네, 사도행전 2장 30절. 사도행전 2장 30절 29절 가서 볼게요.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족장 다윗에 대하여 거리낌 없이 너에게 말하느니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의 돌무덤 이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런즉 그는 대언자이므로. 대언자는 어떤 사람이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준 사람이에요. 다윗이 시편 많이 기록했어요? 안 기록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대언자란 말이에요. 다윗이 대언자예요. 그러면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려면 왕이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대언자가 돼야 되고 하나 남은 게 뭐예요? 제사장. 그래서 지금 여기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는 그런 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너희가 뭘 봐야 되냐 하면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 역할한 나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게 되는 그와 같은 빵을 먹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했다고 하는 걸 이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하잖아요. 바리새인 이런 일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식일 이제 문제가 오늘 이제 나왔는데, 예, 여기 5절 이후로는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들을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서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거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보셔야지 형식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을 파괴하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기 있는 전도지를 일단은 가셔서 한 장씩 가져가셔서 일단 읽어보고 오세요. 다음 주에 진짜는 나눠드릴 테니까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이 형식이 다 나쁜 건 아닌데 형식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사람을 죽입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